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봉독은 4절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룰 내용은 19절까지 가능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는 또 새로운 전쟁이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 어제 아침에는 전쟁에서 죽을 뻔했다가 아합의 유혹을 받아서 참여한 전쟁에서 죽을 뻔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종교개혁에 가까운 쇄신운동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어떤 자신의 개혁의 의지로 출발한 행동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그 국가적 그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쳤죠.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얘기라는 맥락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되겠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또 위기가 온 거죠. 이번에 위기는 여호사밧 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유다라는 나라에 닥쳐진 이제 본인의 위기입니다. 이상하죠. 항상 패턴이라는 게 그래요. 국가적인 그 부흥운동을 펼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전국적인 금식과 기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또 와요. 파도 같아요, 파도. 여러분, 바닷가에 앉아서 그 파도를 한번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쳐다본 적 있나요? 계속 물러갔다가 또 돌아오고, 물러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돼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숨 쉴만 하면 한켠이 좀 불안하죠. 이렇게 평안해도 별일 없는 건가? 세상이 하도 별일들이 많은 세상이고 또 요동을 치니까. 근데 오늘 이 위기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모압을 중심으로 연합군이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자. 이렇게 해서 유다는 외롭게 싸워야 하고 적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저 코앞에 닥쳐져 있는 거죠. 이때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입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제 급보가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결코 불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이런 두려움에 붙들릴 수 있고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어디로 향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예, 여호사밧이 적이 몰려와 연합군을 결성해서 치료한다는 급보를 듣고 마음에 꽉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디로 바꿨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과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세상적인 방법에 매달리고 더 큰 세력을 도모하게 되고 나름 경험치로 전략을 짜는 어수선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공포하게 하고 엎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앞서 있었던 일을 조금 이렇게 맥락을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역대하 17장에는 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국군이 급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호사밧과 유다의 많은 재물과 또 많은 부를 포함한 국력의 상승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정작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18장에 넘어오면서 누구의 유혹에 빠집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아무 고민이나 갈등 없이 아합이 요구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제 그제 살펴본 대로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궁궐로 돌아오게 되는 매우 초라한 모습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국력을 많이 잃었어요. 전쟁에서 참여했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죽고 자기는 겨우 목숨만 건지고 함께 끌고 동원했던 병력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해서 전쟁을 치른 지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그 전쟁 때 국력을 많이 잃었어요. 병력도 손실을 받고 무기도 다 파괴가 되고. 근데 또 전쟁이 몰려온 겁니다. 이제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도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십시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그렇죠? 기도는 불씨가 지펴져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맞이하는 특세인데 이 특세도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펴진 기도의 불씨가 온라인을 넘어서 또 지경을 넘어서 그 시대를 구하고 이 위기를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의 불씨가 여호사밧과 궁궐을 중심으로 지펴진 불씨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실효성 없는 무기력한 방식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적군들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기도한다고 이게 되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조롱 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아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는 10만 대군보다 위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락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처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여호사밧이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공포하고 금식을 선언하고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좀 두 번째 단락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여러분 여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수식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 이 조상들은 보통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용례상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수식어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보통 자주 쓰는 그들의 용례예요.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조상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첫 번째 왜 떠올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뭐 하셨기 때문이죠?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도 강력한데 그 기도 속에 가장 강력한 내용은 뭘 빌미로 부르짖는 거죠? 언약. 자비로운 주여, 우리 조상 쪽부터, 아브라함 쪽부터, 이삭 쪽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첫 번째가 여호사밧 기도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도 보십시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까지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뭐 언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언약이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무기가 있는 걸 아는데 무슨 무기가 있는지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다가 무시로 주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약속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심장 안에다가 계속 인풋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어떤 시간에? 기도 시간에. 위기의 경우에. 그때 나오는 거예요. 맨날 성경 한 글자도 안 읽고 탱자탱자 놀다가 위기가 왔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그때 진짜 막연해지는 거예요. 막연해지는 거. 첫째는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여호사밧이.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7절은 엄중하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인데,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에 어제 아침 19장에 걸쳐 전국에 걸친 종교개혁을 할 때도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할까, 여호사밧의 아이디어로 했어요? 뭘 근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7절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평소에 신명기서에 명한 대로 너희 중에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부탁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외우고 실행할 것. 이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명했던 유일한 한 가지예요. 금한 것은 세 가지고.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신명기에 담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평소 그가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위기 때 갑자기 읽은 겁니까? 읽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신명기서를 한번 띄워볼까요? 2장.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 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2장 5절, 9절, 19절, 석절을 읽었어요. 5절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세일산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두 번째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를 괴롭히지 말라. 모압.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또 19절 암몬 족속.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 세 족속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 세 족속이 동맹을 맺고 들어와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리고 유다를 밀어내려고 전쟁을 도모한 겁니다. 이들은 피차가 서로 건드리면 안 돼요. 전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기록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것을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물려준 그 영역 안에서만 평화롭게 순종하여 살아야 되고 그 주변에 암몬에서 모압 이 세 족속은 또 하나님이 또 살게 한 그 지역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경을 넘어 피차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배를 누가 시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연합군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7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여러분, 요지는 이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주신 땅 아닙니까? 근데 떠밀려 다른 곳에 분배받고 살던 저들이 다시 동맹을 맺어 세력을 이루어 이 땅을 찾겠다고 지금 우리 코앞에 닥쳐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력도 절반이 날아갔고 저들을 대항할 물리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동원하여 기도합니까? 어린애기들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개요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성령이 임한 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응답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이 종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절절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게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여호사밧은 그냥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그렇게 전개되질 않아요. 16절을 제가 읽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어떡하라? 내려가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려가라 그래요. 그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그러면 적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적진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앞으로. 믿습니까? 그 왜 적진을 향해 가라 그럴까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서. 주의 구원을 목격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적진을 향하여 내려가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들이 홍해 가르는데 어떤 힘이나 도움을 보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한 것 외에는 그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특새도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 앞에 담벼락 같은 좌절의 벽을 앞에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승리의 구원을 목도하는 특새가 될 수 있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오늘 1부, 2부 수요 예배가 있죠. 또 45차 특새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